오늘 나는 무엇을 눈여겨 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 속담에 무엇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서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무엇에 자기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망이고 바람이라는 데서 무엇을 눈여겨보느냐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인생을 말해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오늘 이 제목 속에 우리가 다룰 것들이 굉장히 귀중하고 또 현실적으로 세상과는 대단히 괴리가 많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화장을 한답니다. 그 피어나는 꽃에다가 진흙을 바르는 꼴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피부를 상하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어떤 시대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어린 아이들부터 이런 지경이 되고 나니까 이건 참 진짜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내적인 사람, 안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오로지 외향적인,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그곳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까? 여기에 대해서 애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중에서도 지금 병원들에서도 성형의술이 더 인기가 있고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형외과는 가능한데 정말 흉부외과라든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치료하는 그런 외과 쪽에는 의사들이 지원을 안 하는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명의 종기보다도 짧은 인생의 어떤 것을 꾸미고자 하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눈여겨보는 것이 사라지는 이 지나가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너머에 영원한 것에 집착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미 거듭난 사람의 눈은 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냇물같이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래야 그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벚꽃이 활짝 피었죠. 벚꽃을 보면서 입을 쫙쫙 벌립니다. 이야, 이쁘다. 또 그 다음 날도 벚꽃을 가서 입을 벌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한 일주일쯤 지나면 그 벚꽃은 마침내 눈 날리는 것처럼 바닥에 깔리고 그 벚꽃이 달렸던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영화가 이런 겁니다. 결국 흩날려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고 쇠해질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당부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나의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 눈여겨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인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영혼 속에 있는 것인가? 이걸 확인하고 또 내 눈이 거듭난 백성으로서 영혼 속에 합당한가? 그런 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이 5절 속에서 첫 번째는 14절, 15절 보니까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을 봅니다. 구속의 십자가. 십자가는 바로 우리 인간의 유한을 무한으로 바꾸는 기적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순간을 사는 인생들을 영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희생의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비로소 땅에 눈 받고 살던 벌레 같은 인생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인생들은 이 사라질 육체라든가 이 세태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과 기대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먼 데를 뭘로 봅니까? 망원경을 통해서 봅니다. 십자가는 바로 천국을 보는 망원경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또 거기에 인간의 진정한 소망이 있고 궁극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찌 보면 그런 소망이 불가능하겠지만 죽음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이것은 진실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이때까지 있게 된 원인이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삶의 논리에 이 십자가를 중심에 세웠던 것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애착을 갖는다면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 너머에 있게 될 주님의 영원한 약속의 목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것을 거는 모든 자신의 논리와 이론이 다 땅에 떨어지고 흩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설 수 있다면 거기에 감격하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그의 서신들마다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바울은 같은 고백을 드리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광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훗날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예수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부활의 날에 승리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성경에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승리의 날에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고백을 앞에서도 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이었죠.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바울이 섬기고 애써서 기도하는 대상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역할을 하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가 역사하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고난을 그들도 견딜 수 있도록 역시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앞에서도 한 바가 있죠. 그런가 하면 15절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최상의 최상입니다. 더하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의 믿음이 그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서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포용성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소용으로서의 믿음이 큰지 적은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 여기 바울사도의 소원대로 은혜가 있는 곳에 더하여 모자라지 않고 넘쳐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인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께 더불어 영광을 돌리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6절, 17절입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목표가 있다면 낡아짐을 감격하고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서글프십니까? 늙어가는 것이 괴롭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간다는 겁니다. 더 영광스러운 곳에 다가가면서 슬퍼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영화로운 곳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이 점점 가까이 가면서 슬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진정으로 하늘의 가치와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어감도 감격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고백 때문에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백발은 비로소 인생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내 인생의 역사를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백발은 인생의 면류관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오늘 중간에 그랬죠. 16절, 17절에 한마디로 늙어짐을 기뻐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 가치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세상에 낡아지는 걸 기뻐하다니, 쇠해가는 걸 기뻐하다니, 바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상 측에서 보면 바보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자, 여기에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교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죠? 첫째는 뭐예요? 겉사람, 이 보이는 사람, 보이는 모습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신물이 나고 맙니다.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에 귀착한다면 그건 절대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언제나 짧은 겁니다. 오래 살아야 100년,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인간에게 허락된 연세가 120년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면 120년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세계 속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0살을 더 살면 그건 좀 지나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20살까지 살아도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겉사람 짧은 것이죠. 겉사람은 짧은 것이지만 속사람은 어때요?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순간적인 겉에다가만 자꾸 포장을 해요. 속사람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낡아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새로워지도다. 뭐가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속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하늘로 오름 같은 어린아이같이 점점 천국을 향해서 젊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의 사람은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소멸될 보이는 육체가 낡아질 뿐인 거지요.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겉사람은 잠시다. 그리고 환란도 잠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라고 하는 것에 비교되는 건 뭡니까? 속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 지금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잠시와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와 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과 영광이 비교되고 있어요. 환난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이 환난의 가벼운 것은 영광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믿음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한 것, 가벼운 거라는 말이죠. 가벼운 것과 뭐가요? 중한 것, 무거운 것. 자, 이건 이런 겁니다. 가벼운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죠. 가치가 있는 것, 금덩이 같은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은 귀하지만 금보다 가볍습니다. 같은 양에서.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영광에 비교하면 가벼운 거지요. 영혼의 가치는 중한 것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비유를 육과 영의 삶 속에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봅시다. 낡아지는 것과 새로운 것. 속사람과 겉사람. 잠시와 영원, 환난과 영광,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이런 비유로서 결국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삶과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의 삶을 비유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이미 앞에 두 절, 14절에서 15절에서 보게 되죠.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바울사도의 낙심하지 않은 이유라는 거지요. 여기서 보면 앞에 이미 1절에 있었습니다마는 거역하던 자신, 복음에 대항하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한 바울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모양이나 꼴이 돼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의 영광된 부활의 승리에 자신이 함께 참여하리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바울은 역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세 번째로는 15절의 말씀대로 고린도 교우들의 영혼을 더욱 굳세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인해서 낙심치 않는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특히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적인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여러분,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만이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의 차이는 뭡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것의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왜요? 일정 기간 그것이 성취되면 그 다음은 계속해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영혼에서 영혼까지 지속되는 소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복음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거듭난 영혼이 말씀을 통해 지식이 새로워짐으로 마지막으로는 예수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감격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성장의 목표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자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같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우리 가진 가치관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가지라고 하는 당부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약속에 확신이 있습니까? 쇠질 이 육신을 벗고 사라질 이 죽은 소망을 벗었을 때 산 소망, 영광의 소망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소망과 기대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18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여겨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함에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참 아름답죠. 좋죠. 우리에게는 딱 합당한 예배당이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멀쩡한 예배당 놔두고 악담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도 다 불에 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만 그의 그하는 바 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 두고 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오늘 18절 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은 세상에 나면서 누구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거듭났다고 해도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 약속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늘나라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 세상의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영광으로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야 하늘의 영광이 보인다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봅시오. 내가 정말 내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의 가치가 귀한가? 그렇게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일 것입니다. 나중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역시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거듭나지 않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도 보니까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이 18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잠깐과 영원함. 이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 나의 주목하는 것.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냐? 보이는 것은 잠깐 이 땅에서 있을 것인데 잠깐이냐 아니면 영원함이냐. 여러분 어디에다가 눈을 두고 사느냐.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하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영원함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두고 여러분의 표대를 거기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필요 없다거나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낡아지는 거니까 이 몸은 가치 없는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극단주의가 뭡니까? 1세기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영광을 이뤄가는 것이 이 육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의 가치가 없다면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결국 내가 천국을 타고 가는 배에 불과한 겁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임시 머무르는 텐트에 불과한 것이요. 여러분의 몸이. 그래서 성도가 머무르는 텐트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몸이 천국을 향해 영혼을 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담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점점 육신의 삶에서 영혼의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뜻으로 지금 바울사도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늘 이 보이는 육체 속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점점 육신의 가치관은 영적인 쪽으로 하나님의 영혼 쪽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아, 교회 잘 나온다. 안 나오다가 잘 나온다. 이런 정도도 첫걸음이 되겠지만은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면 뭐냐?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에 눈을 박았던 것들이 거기에 가치를 뒀던 사람이 점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의 성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애쓰는 목표와 그 이유가 이 세상에 사라질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것은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던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지고 낡아질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육신도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되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마침내 그 겉모양이 다 낡아지고 쇠해져도 그 영혼이 낡아지지 않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감격할 수 있는 서로의 희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만남을 믿음의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오늘의 삶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육신은 낡아지고 쇠해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확신이 되어진 사라질 세상의 영화보다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현실에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오늘의 환난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지금 그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비만 지나면, 이 어려움만 지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그것이 우리 목숨을 잃는, 육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고비만 지나면 나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